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재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 5일 연방 재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두 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의 추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간첩 행위와 연루된 중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깊이 연계된 학생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들은 여기 미국 학교에서 간첩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조치가 인종차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을 일축하며 중국 공산당의 국가적 체제에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 약 36만 명이라면서 만일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천 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기업의 정보 검열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문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대중적인 사건의 해석에 있어 프레임을 씌우고 정보를 검열 혹은 삭제하며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검열을 막고 자유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플랫폼에 세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해온 미국에서 소수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의사 표현을 선별해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가 근본적으로 비미국주의 그리고 반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군 고위 장성은 중국이 타이완 독립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오주청 중국군 합동참모본부 국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2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 국가법 제정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오주청 부장은 평화통일 가능성이 사라지면 중국은 타이완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힘을 합쳐 분리독립 음모나 행동을 단호히 격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역 사용의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며 타이완 해협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전쟁 위협은 국제법 위반이며 타이완은 결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원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 2대가 일본 전투기 16대와 동해 상공을 또다시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28일 성명에서 이 폭격기들은 미 본토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괌에 있는 안데르센 공군기지로 배치됐으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16대 등과 함께 비행훈련을 벌인 뒤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합동 임무는 그 약속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이스 공군기지에 파견된 B-1B 4대가 태평양 공군의 훈련과 억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군 200여 명과 함께 5월 1일 괌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1B 랜서는 900kg 상당의 폭탄과 함께 공대지와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29일 미 사우스다코타 엘즈워드 공군기지에 B-1B 랜서 2대를 남중국해로 보내 32시간 동안의 왕복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해마다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인데요. 작년 국내 총생산 GDP의 15%를 관광이 차지할 만큼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키프로스 정부에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키프로스를 방문한 관광객이 코비드19에 감염되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될 경우 환자 본인과 가족의 식비, 숙박료, 약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키프로스 정부가 공개 서한을 통해 밝혔는데요. 관광객은 공항까지의 교통비와 귀국 항공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 관광객을 위해 병상을 여러 개 갖춘 병원을 확보하고요. 환자 가족들 격리를 위한 호텔도 여러 곳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키프로스는 그동안 봉쇄됐던 국경을 열고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경제를 움직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6월 9일부터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나라들의 국경을 먼저 열고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차지하는 영국과 러시아는 7월부터 키프로스에 관광이 허용됩니다. 키프로스는 앞으로 매주 여행을 올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의 목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0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8도, 시내주 14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5도에서 27도, 함흥 13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로버트 파마의 노래죠. 상사병에 걸린 한 청년이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Bad Case of Loving You 들어보시죠.
Turn m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역사상 최악의 기근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담배 업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나 청소년들을 흡연으로 유도한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마쳤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중국하고 관련해서 짧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종료했는데요. 회견 내용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안보연구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에 네.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부역합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에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1단계 무역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발표하겠다라며 이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또다시 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날 중국과 중국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186개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사태를 더 악화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무역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어서 홍콩 국가 보안법까지 지금 양국의 갈등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1992년에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에 대한 이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나 무역 등 분야에서 혜택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불거지자 연방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만들어서 매년 국무부가 이 홍콩의 민주화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이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국무부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27일에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의회에 홍콩의 자치 수준, 인권 법치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성명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홍콩은 지금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지금 중국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했는데요. 그러자마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레리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28일 미국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둘로 위원장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 홍콩 자유를 박탈했다면서 미국이 이걸 반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홍콩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에 합의한 무역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커둘로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요. 이 무역 합의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중국이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해서 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그러자 양국 고위 대표들이 서둘러 통화를 해서 또 중국이 잇따라 수색 이행 조처를 내놓으면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국가보안법 제정이 전적으로 이 내정 문제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또다시 남중국해 항해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USS 머스틴함이 28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 해상을 항해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이 머스틴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군도 내 항해권과 자유를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라셀군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파라셀군도를 포함해서 남중국해의 대부분, 그러니까 90% 정도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이런 주장이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또 미국은 공해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군의 항해 작전을 펼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심각한 기근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기아와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뉴욕 금융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단합과 행동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구테흐스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6천만 명 이상이 심각한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난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사태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산 활동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파장도 일으키고 있죠.
네, 많은 나라가 이 공장 가동과 기업 운영을 중단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이로 인해 전 세계 노동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 약 16만 명이 생계수단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 8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9일로 감염 확진자가 약 584만 명에 육박하고요. 사망자는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가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영국 순으로 많고 사망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1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28일 신규 확진자만 2만 6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또 24시간 사이에 사망자도 1,150여 명이 나왔다고 이 브라질 보건당국이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브라질에서는 사흘 연속 하루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에서는 이제 두 번째 봉쇄 완화 조처에 들어가는군요.
네, 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앙타했던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완화 조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 조처가 스페인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수도 마드리드 또 인근 지역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일부 지역은 제외입니다. 스페인 보건장관은 스페인 국민 가운데 약 70%, 약 3,200만 명이 2단계 조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1단계 조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흡연과 관련해서 담배 업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29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담배 업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흡연으로 유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WHO가 30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올해엔 담배 업체와 관련 산업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WHO 설명을 보면요.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걸친 사람들 가운데 약 4천만 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이 나이대 남자 7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여자는 8명 가운데 1명이 담배나 담배 관련 제품을 쓴다고 하는군요. 또 흡연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은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흡연으로 매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네, WHO 추산으로는 매년 약 800만 명이 흡연 탓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담배 업체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세상을 떠나는 흡연자들을 다시 대체할 나이가 어린 미래의 흡연자들을 찾는데요. 이걸 위해서 담배 업체들이 담배 광고에 매년 9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네, WHO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이 껌이나 사탕 향이 나는 전자담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껌이나 사탕은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기호식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담배에 일부러 이 사탕이나 껌 향을 넣어서 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에 손을 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담배 업체나 관련 산업체가 이 파티나 음악회 같은 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이 후원하는 행사가 아이들의 흡연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는 흡연을 유도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후원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애들을 유도하거나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WHO는 담배업체 관계자들이 학교에 직접 와서 또 연설하는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배업체들이 이런 방법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건 많은 나라들이 담배 광고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대안으로 영화나 방송에서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비춰주거나 아니면 담배 관련 제품이 방송 화면 안에 보이도록 교묘하게 배치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담배 업체들이 연예인이나 프로운동 선수같이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등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담배 제품을 또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흡연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흡연이 이 장기나 폐 기능을 손상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담배 업체들이 이 담배 선전을 계속한다고 WHO는 비판했는데요.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무료로 직접 보내주거나 또 담배를 자가격리 시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담배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HO는 어떤 대책을 제시했나요?
네, WHO가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담배에 손대는 것을 막으라고 권고했는데요. 또 유명인들에게는 담배 회사 후원을 거절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국 정부나 기업에는 담배 광고를 중단하고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업체들에는 SNS에 올라오는 담배 광고나 유명인들이 담배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비무장 흑인이 경찰 제압 도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항의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게시물에 대한 운영사의 면책권을 박탈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됐고요.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을 새학기 등교를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비무장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고요?
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현장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사흘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28일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주요 고속도로 점거를 시도했는데요. 혼란이 틈타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지면서 폭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주도 세인트폴에서도 상점 약탈과 경찰 차량에 대한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주 방위군을 주요 대도시권에 투입했습니다. 통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인데요.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의 동원 명령에 따라 500여 명의 병력이 임무를 개시했다고 방위군 측은 밝혔습니다. 월츠 지사는 28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같은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과 질서 유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죠.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이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남긴 절망과 충격에 전적으로 유감이라고 머데리아 에러난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이 밝혔는데요. 아울러 경찰의 일부 활동이 이번 사건 이전부터 미니애폴리스의 희망을 결여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폭력행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이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화적 항의 시위와 약탈 방화를 구별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폭동 가담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비난했나요?
예, 깡패들이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기억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29일 새벽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병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측은 이 발포를 거론한 트윗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포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입장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네, 위대한 미국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물러서서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니애폴리스 현지가 지도력 부재라고 주장했는데요. 제이컵 프라이 시장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매우 유약한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유약함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위기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라며 전명, 반박했습니다. 29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폴리스의 강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 시장이 그 밖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번 대규모 시위 원인이 된 흑인 사회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는 단지 5분 동안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400년간 각인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5분 동안의 공포란 조지 플로이드 씨가 숨지기 직전 경찰관에게 목을 눌린 채 제압당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플로이드 씨가 어떻게 숨졌던 건지 사건을 되짚어보죠.
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경찰이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붙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요. 플로이드 씨는 제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며 제압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씨는 의식을 잃고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제압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다음날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이 분노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유명 흑인 문화 체육인들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예,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흑인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올리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곧이어 플로이드 씨가 사망 직전에 한 말, 숨을 쉴 수 없어요 라는 한마디가 온라인과 시위 현장에서 항의 구호가 됐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당초 경찰에 제압됐던 이유는 뭡니까?
네, 위조 지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폴리스 경찰이 28일 플로이드 씨 사건의 발단이 된 9.11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나간 사람이 차 안에 있다는 이 상점 주인의 신고였습니다.
사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가 해당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씨를 제압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 씨는 29일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헤네핀 카운티 검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쇼빈 씨를 4급, 3급 살인 혐의와 과실치사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됐군요.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들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섹션 230 법규 적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 관한 게시물 검열에 대해서 각 주 법무장관들과 협력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연방정부 기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이 집행하는 광고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섹션 230이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규정한 법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규가 기술업자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법규가 없으면 현재 우리가 아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까?
네, 게시물에 대한 운영업체들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230은 지난 1996년 입안된 통신품위법안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옐프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의 게시자를 업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어떤 글이 올라와도 운영사는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1990년대 당시 온라인 의사표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업체 소송을 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기업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게시물을 검열, 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이 막강한 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의 팩트체크, 이 사실 확인 조치에 대해 지독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말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글에 접근하지 못하는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고르게 놔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 팩트체크를 언급한 배경은 뭡니까?
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트위터 측이 팩트체크 표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었는데요. 트위터 측은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사실 확인 참고 자유를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라도 옳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게 트위터의 판단이군요.
그렇습니다. 트위터 측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쓴 발포 언급 게시글이 폭력을 주장한다며 가림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운영사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반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보수적이며 정치화된 접근이라고 트위터 측이 공식 계정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업체인 구글도 이번 조치가 인터넷 자유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업체들의 반발을 알고 있나요?
업체들이 반발하더라도 관련 규제를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동원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새학기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국 전역의 대부분 학교가 현재 대면 교육 대신에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가을 새학기엔 많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등교가 가능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조사였나요?
네, USA Today 신문과 설문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 전역의 초중고 교사 5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별도로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시행했는데요. 설문에 임한 교사 5명 중 1명은 가을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열더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초중고 자녀가 최소 1명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은 등교가 가능해서도 집에서 공부시키는 재택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입소스의 클리프 영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7번째 시간으로 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은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부통령의 경우 건국 이래 상당 기간 부통령과 부통령 가족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관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와서야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천문대 안에 위치한 빅토리아 양식 저택을 부통령 관저로 지정했습니다.
Welcome to the Vice President's home.
이 저택은 부통령 관저가 되기 전엔 해군 참모총장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보좌했던 조지 H.W. 부시 부통령은 개인 기부금을 모아 부통령 관저를 대대적으로 고쳤습니다.
무료로 살 수 있는 관저 외에 미국 부통령은 연방정부로부터 급여도 받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 급여에 관해서는 언급했지만 부통령 급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통령은 급여를 받았고 초기 연봉은 5천 달러였습니다. 현 마이크 펜스 부통령 급여는 연봉 23만 달러 수준입니다. 또 미국 부통령에게는 비행기가 제공됩니다. 부통령이 이용하는 비행기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처럼 내부가 완전 개조됐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이 비행기를 대통령 부인 그리고 다른 강녀들과 함께 씁니다. 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는 에어포스 2로 불립니다. 한편 부통령도 대통령처럼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통령에 대한 경호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51년이 돼서야 비밀 경호국은 부통령이 원하는 경우엔 그를 경호했고 1961년에 비로소 비밀 경호국은 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경호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US Vice President's visit to Britain comes at a time when the country's newly elected Prime Minister faces desertion from his own party members.
부통령은 행정부가 의회 쪽 업무를 보는 보좌관들을 거느립니다. 연방 상원은 상원의장인 부통령에게 보좌관 약 40명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 보좌관들은 부통령 집무실이 있는 아이젠하워 건물에서 일합니다. 1970년대 이전 미국 부통령들은 보좌관 급여를 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연방의회는 부통령 보좌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부통령 7번째 시간으로 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캐롤 킹의 I Feel the Earth Move 들려드립니다. 당신 근처에 있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발밑에 땅이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Month of May. Oh, darling, I can't stand it when you look at me that way. Hey, I feel the earth move under my feet. I feel the sky tumbling down. I feel my heart start to tremble whenever you're tumbling down.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내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현지 문제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 법을 제정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중국에 경고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 대중국 제재 경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NBC 일요 시사 프로그램 미터프레스에 나와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홍콩과 중국 모두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ould remain the Asian financial center that it's become.
제재 이후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설명했는데요.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부여해온 무역 금융거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빠르게 유출돼 경제 역량이 축소되고 곧이어 중국 본토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홍콩 국가보안법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치지역인 홍콩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 표결.
해당 법의 공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입니다. 현지에서 편의상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중국 당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8일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 표결을 통해 관련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홍콩 내의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그리고 외국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을 금지 처벌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는데요. 총 7개 조항으로 관련 법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중국 중앙정부의 안보 관련 기구가 홍콩 현지의 직무 이행기관을 설립하도록 했고요. 홍콩 당국 수반인 행정장관이 이 법의 집행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 사범은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콩 주민들의 반발 가열.
홍콩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민주파 진영에서 주장하는데요. 많은 시민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송환법 저지 시위 이후 홍콩의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중입니다.
Police say they have arrested more than 180 people Sunday when authorities fired tear gas and used a water cannon to disperse anti-government protesters as unrest returned to Hong Kong after
지난 24일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에서 180명 이상 체포됐다는 BOA 뉴스 들으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군중 집회가 금지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에 집결했습니다. 2014년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때처럼 우산을 들고 나온 사람도 많았는데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성 주장하는 중국과 홍콩 당국.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더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우려할 때마다 홍콩은 그런 가치들을 지켜온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관련 사안에 대해 외국의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안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치권 훼손 우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수긍하지 못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1997년 중국이 영국에서 홍콩을 돌려받은 뒤 50년간 보장하기로 했던 자치권이 이번 입법 때문에 유명무실화됐다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언론들이 비판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 국가보안법은 자치권의 종말이라고 앞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과거 홍콩을 조차 통치했던 영국의 크리스 패튼 전 총독도 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이클 팩, 미 글로벌 미디어국 최고 경영자, CEO 지명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사실상 휴회 상태를 이어가는데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팩 CEO 지명자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 인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상원이 공식 의사 일정을 재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팩 CEO 인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미 글로벌 미디어국은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한 국제방송 5곳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관인데요. 새 CEO 취임이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팩 지명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주로 공영방송인 PBS 등의 작품을 방영했는데요. 제작 활동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수 성향의 정책 연구기관 클레어먼트 인스티튜트를 이끌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의 친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강한 보수 성향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 운영으로 유명세를 탄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던 인물인데요.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수차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라크 전쟁을 평가한 마지막 600m라는 작품이 있고요. 핵 문제를 다룬 것도 있습니다. 공동작업 이후 팩 지명자는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성공적인 보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력에서 드러나듯이 팩 지명자는 보수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7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내 다큐멘터리 업계가 오랫동안 진보 쪽에 치우쳐 있다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 글로벌 미디어국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면 보수 진보 진영 논리를 떠나 정치적 독립을 직무의 기본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hole agency rests on the belief that the reporters are independent, that no political influence is telling them how to report the news and what to say.
VOA를 비롯한 소속 기자들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 전체를 운영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뉴스 보도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사를 어떻게 쓰라고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백악관 등의 지시에 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의원이 물었는데요. 팩 지명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전에도 노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팩 지명자는 지난 2002년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인도주의위원회에 지명돼 공직사회 경험을 했는데요. 앞선 1990년대 초반에는 월드넷이라는 정부 텔레비전 방송을 이끌었습니다. 월드넷은 나중에 VOA 산하 조직으로 흡수됐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VOA 보도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 도중 VOA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겹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향해 역겨운 내용이라고 말했는데요. VOA 보도에서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VOA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멘다 베넷 총국장은 VOA는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어느 측의 메시지도 확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VOA가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매체지만 보도 내용은 정부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VOA는 판단합니다. 소속 기자들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새 글로벌 미디어국 CEO가 취임하면 그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이클 팩, 미 글로벌 미디어국 CEO 지명자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Toy Story 4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새로운 장난감 친구인 포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순진한 소녀 보니가 스포크를 이용해 직접 만든 장난감인 포키. 보니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의 우디는 포키에게 장난감의 운명을 설명해주지만 포키는 운명을 거부하기만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oody,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situation. Situation 하면 상황 혹은 처지. 그래서 we have a situation 하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쓰는 표현으로 문제가 생겼어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big problem to solve. 우디의 장난감 친구들은 우디와 포키를 찾아 집에서 나와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간신히 포키를 설득해 함께 보니에게 돌아가던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주인인 보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t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문제가 생겼어. 상황이 좋지 않아. We have a situatio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